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 묵상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여튼 준비를 제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려워요. 설교 듣는 분들도 어려우세요? 아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설교 준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좀 이상한 본문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 좀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본문을 다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가는데 이게 매일 성경은요 6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6년을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6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2년이면 두 번, 18년이면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묵상하면요 성경 전부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전부를 다 읽는다. 물론 가슴이 안 뛰는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큐티를 안 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그래도 가슴이 뛰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묵상을 잘 하시고 오셔서 설교를 들으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좀 이해가 잘 되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묵상 한 번도 안 하고 더욱이 토요일 밤에 내일 본문이 이거니까 읽어오세요 이렇게 공지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분들은 주일 오면 전혀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몇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거는요,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하는 거고 청중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목사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을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대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에 얼마 전에 설교하는 사람의 자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우리 읽은 적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 160번 이름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설교는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설교는 누가 하고 듣고 아니고 참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그래서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도 준비된 마음, 앞에는 준비된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듣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여러분,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마음에 간직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 이거를 잘 듣고 배워가지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있어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리스. 옛날에는 거기를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리스고요. 빌립보 조금 아래에 있어요. 이게요, 지도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항구도시, 무역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강했고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데살로니가는 일종의 신도시 비슷했어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인데요, 이걸 로마 황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를 키워가지고 이게 아주 거대한, 그래서 주로 퇴역 군인, 로마는요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끝발이 있었어요. 퇴역 군인들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부강한 도시. 도시가 엄청 커가지고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찾다가 뭐 루디아 만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러다가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온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어가지고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들 데려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르야로 갔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죠. 새 안식일에 복음을 강론했는데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좀 양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냥 자기도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편에 있어가지고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너 가서 데살로니가 형편이 어떤지 살펴봐라. 그 디모데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딱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실 오랜 시간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형편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짜로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는 것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내가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고생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로를 받은 거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게요 데살로니가의 어떤 비밀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될 만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요 이게 은혜의 신비에 속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도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누구를 좀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지나 먹어야 할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구나.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때가 오래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여가지고 복음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수준이 된 거죠. 영적인 성장은요 이게 신앙의 연륜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입했느냐, 오래 출입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교회 댕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영적 어린아이냐? 아니고. 이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요, 영적으로 확 자라날 수도 있고, 오래 묵어도 정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어떤 것 같아요?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사실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기본적인 거 차근차근 잘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이런 기본적인 거 잘하는 우리 9월달 되면 영적 처리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영적 처리는 기본기 훈련하는 거거든요. 기본기. 그런데 뭐 이런 거 잘하면 좋기는 한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순종적이었어요. 어땠다고요? 순종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읽었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유익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 시큰둥 별로 하나님께 응답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도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삶을 견고하게 하고 은혜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편지를 하면서도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너희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해요. 이게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를테면 무슨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책을 읽으면요 혼을 내거든요. 막 책망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배운 대로 잘하고 있구나. 정말 훌륭하다.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전주 제자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한 16가지 쯤 명령이 나와요. 몇 가지라고요? 16가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17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세어보면서 그거 한번 써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짧은 명령을 16가지나 나열하는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거를 이미 다 잘 가르쳤어요. 이미 다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도 16가지 짤막짤막한 명령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이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만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쭉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중요한 대목만 짚어보면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 13절은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너희가 알고 모릅니까? 누가 자기를 다스리고 누가 자기에게 설교를 하고 누가 자기를 권면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가 알고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를테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 청산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회개 감사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있대. 긴장, 조심스럽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긴장하고 부담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근심을 더해주지 않도록, 오히려 근심을 짊어지우지 말고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를테면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해야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제가 맨날 스트레스 만땅 이러면서 인상 쓰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사가 예전에 저한테 누가 목사가 살이 찌면 교회가 편안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쪘는데 너무 많이 쪘어요,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편안해야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살이 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사람을 제가 조금은, 여튼 범사에 헤아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여튼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편안한 것이, 목사가 편안하면 성도들이 유익하고, 목사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 교회 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가장 귀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랑 사이가 좋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꼬까우면 무슨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고 영적으로 오히려 병이 들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좀 웃는 낯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저한테. 네,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담스럽고, 싫고, 막, 그러면 이게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도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 같으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데,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려면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이게 목사가 사람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이를테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 성품이 저보다 더 좋은 분들도 있고, 뭐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많이 없지만, 여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저는 뭐 여튼 운동도 잘 하고 뭐 여튼 그런데 여튼 사람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보통 사람이 정말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직무. 사람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인데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수가 많겠어요. 얼마나 연약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연약한 사람이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주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말한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순종과 복종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힘껏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병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아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집이 엄청 어려웠는데 자기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마다 계란 프라이를 해서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계란프라이 있어도 안 드시죠? 50년, 60년 전에 계란프라이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거 지금은 뭐 바나나 있어도 안 드시죠? 50년, 60년 전에는 바나나 구경하기 어려웠고요. 그거 엄청 비싸서 병원에 곧 죽을 사람 신방할 때나 사가 들고 가는 이게요. 50년, 60년 전에 계란프라이.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오실 때마다 계란, 그래 자기가 어린 마음에 내가 목사가 되면 계란프라이 시켜 먹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고. 근데 그게 계란프라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는 목사님을 귀하게, 그래서 이 자녀가 야 목사가 참 귀한 분이구나,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한 분이구나, 목사가 귀한 것이 아니고, 저는 목사라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야지. 귀하게 여기.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목사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라고 해야 아이들도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우리 자녀들도 야 내가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자라나는 혹은 교회가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다루는 거는요, 교회 안에는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있는데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기 게으른 자라는 거는요 군사 용어예요. 원래 헬라어는 군사 용어인데 어떤 군사 용어냐 하면 군대에서 낙오한 병사 아니면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병사예요. 그런 병사는요 보탬이 안 돼요. 그런 병사가 있으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죠. 마음이 약한 자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도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 믿다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예수 믿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겁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자라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남에게 기대해야 돼요. 교회 안에 게으른 자도 있고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짐이 되는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요 짐이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짐이 되는 사람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서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요 이게 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절로 도태가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태가 되고 짐이니까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게으르도 게을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하는, 혹은 겁이 많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깊이 병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약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단체로는 죄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영혼이 깊이 병들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세가 있는데요, 영혼이 깊이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는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것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그것은 영혼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말할 줄 모르는 거죠. 그거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실수 없이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연약함이 없이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어깨에 힘만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고, 그거 내가 이거 잘못한 거네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 연약하지만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저 사람이 나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다시 감싸 안아줄 거지,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좋은 공동체지, 여러분 완벽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잘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잘못한 거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시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지만, 길어서 잘라서요. 길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은 잘 못했지만 실상은 성도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다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용납하고 품어주고 감사 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다 멋지고 흠없고 잘난 모습만 가지고 살라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완벽하고 잘나고 흠없는 모습을 보이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제 몫을 못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도, 어떻게 보면 남에게 좀 폐가 되는 뭐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끌어안아주고 감싸안아주고 그래도 네가 귀하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 교회고, 그런 일꾼들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약함을 감싸안아주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괴롭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나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우리를 감사로 이끌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지만 사실 이 기쁨의 열쇠는 기도이고, 기쁨으로 가는 길은 감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에 매일 기쁜 일만 있겠느냐고요.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괴롭고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도가 감사로, 그 감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거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부여잡는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요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요, 여기 도와주세요, 저기 도와주세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하고 어떤 것이 우리 형편에 적합한 일일까,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좋은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없어요. 모든 거룩한 부담에 다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도움이 될 거냐, 그거를 하나님 내가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만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어, 내가 좀 도달하고 싶은 그런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은 기도고 24절은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구,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거든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는 거는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실 이거요, 엄청 혁명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입맞춤이 우리가 생각하는 뽀뽀가 아니고 입맞춤이 인사인데요, 인사. 이를테면 중동 사람들은 볼을 스치면서 인사해요.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하고나 입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가 발 앞에 입맞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분에 따라서 이게 옷깃에 입맞추거나 신발에 입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아무하고나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형제와 입맞춰요. 이게요,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유인과 노예, 여러분 그리고 주인과 노예, 이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이야기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한, 이게요,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 신분제가 얼마나 무서운 장벽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90%, 95%는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 모르는 왕도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글자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다 낭독하는 이야기를, 낭독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령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배우게 하라고. 저도 그래서 큐티하고 난 뒤에 반드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구역 식구가 다 큐티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나눠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큐티하는 분은 구역 식구들에게 반드시 나누어 줄지니라. 이렇게. 아멘 안 하네. 아멘. 이거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를테면 주의,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 아는 사람이 읽어서 들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을 잘 돕는 일꾼이 많을수록 교회가 복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